MBC 정오 종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금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오늘 하루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교수들이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합니다. 주요 병원들이 주 1회 휴진에 돌입하면서 의료 공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 발표하면 주 1회 휴진에서 휴진 기간을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어제 첫 영수회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과제인 의료개혁 방향성에 양측이 공감했다고 의의를 부여하며 여야가 협치로 나아갈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위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윗선의 위압을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는 있었지만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설비 투자도 전달보다 6.6% 줄어 8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인 생산활동이 위축된 반면 반도체 분야 성장세는 두드러졌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 대형 병원인 빅5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오늘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합니다. 한편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개강이 연기되어 왔던 의과대학 중 85%가 수업 재개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서울대와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오늘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합니다. 다만 응급과 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됩니다. 고려대 의료원 소속 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의 일부 교수들도 오늘 하루 진료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이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들의 잇따른 휴진은 각 의대 교수 비대위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교수들의 자율 의사에 맡기기로 해 실제 휴진에 얼마나 참여할지 정확한 인원 파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교수들의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의료 현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이 오늘까지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대학 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해 발표하면 휴진 기간을 주 1회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국 85% 의대가 수업 재개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는 29일자로 예과 2학년부터 본과 4학년 기준으로 수업을 재개한 의대는 총 34개 교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강한 의대들도 수업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어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5월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21대의 마지막이 될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정부 출범 720일 만에 이루어진 첫 영수회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 의지가 느껴지지 않았다고 혹평했습니다.
어떤 절박함 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고 또 총선 민의를 수용하겠다 하는 자세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듣겠다고 했지만 정작 자기 주장과 변명만 늘어났다며 시간에 쫓겨 최상병 특검법 등 의제는 제대로 논의도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여러 현안에 대해 야당 입장을 경청하고 정부 입장을 성실하게 설명했다며 직접 서로의 생각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1대 국회 내내 평행선만 달리던 여야가 협치로 나아갈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의 말입니다.
특히 의료개혁에 대해 뜻이 같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세부적인 방법론만 의견이 조율된다면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힘이 실릴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야는 21대 마지막이 될 5월 임시국회 일정을 어떻게 할지 영수회담 이후로 협의를 미뤄둔 상태였는데 협의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과 국민명령대로 여당이 5월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5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하지만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들을 처리하는 본회의는 열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위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사흘 만에 다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출석 시기를 조율 중인데 이르면 이번 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에 윗선의 외압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사령관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모레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넘어간 사건 기록을 회수한 뒤 범죄 혐의자를 당초 8명에서 2명으로 줄인 재검토 결과를 내놓은 경위를 파악하는 게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 만에 공수처에 다시 불려나온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어제 12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회수 당일에 이시원 비서관과는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신 건가요?
더 이상 답변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공수실 지시가 있으셨던 건 없었던 건 맞습니까?
공수처는 지난해 사건 기록 회수 당일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기억 안 난다. 해병대 사건 관련 내용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기록 회수 당일 과정마다 대통령실 인사들이 등장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은 경찰에 전화해 사건 회수를 미리 조율했고 상관인 이시원 비서관은 유 법무관리관과 통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 법무관리관은 경찰에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이시원 비서관에게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해병대 사건 회수 관련 통화를 했는지 물었지만 이 비서관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5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3월 생산 지표가 악화하면서 전체 경기 전망은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올 1분기 매출은 23조 1,400억 원, 영업이익은 1조 9,100억 원이었습니다. 이 부문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입니다. DRAM과 NAND의 가격 상승으로 재고평가 손실 충당금 환입 규모가 확대되면서 예상보다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삼성전자 전체로는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06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31.87% 증가했습니다. 기존 영업이익 전망치를 18.1% 상회한 수준입니다. 메모리 사업이 고부가 제품 수요 대응으로 흑자로 전환했고 모바일 사업도 이익을 늘렸습니다. 국가 전체 산업 생산도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전 산업 생산은 전분기보다 0.7% 증가했습니다. 다만 증가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GDP 증가율 1.3%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3월 전 산업 생산이 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면서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이 대부분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은 4.3% 줄었습니다. 또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내수 관련 지표들이 지난달 대부분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11개월 만에 마이너스 0.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생산 회복세가 반도체에 의존한 탓에 산업 전체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고 건설 경기 부진 등으로 내수 개선 전망도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지난 1분기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2조 2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분기 국세 수입은 84조 9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 2천억 원 적었습니다. 국세 수입이 줄어든 주 원인은 법인세 감소로 3월 법인세 수입은 작년 같은 달보다 26.9% 급감한 15조 3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작년 기업들의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코스피 상장사는 45%, 코스닥 상장사는 35.4% 급감한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법인세 비중이 큰 대기업이 영업 손실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해 타격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에서 해외 직접 구매로 살 수 있는 초저가 어린이 제품 38종에서 카드뮴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관세청은 오늘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알리와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252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에 해당하는 38종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평균 가격이 3,468원에 불과한 초저가 제품으로서 정식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직구 물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품목 유형별로 보면 신발과 학용품, 장난감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고 반지와 팔찌 등 액세서리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첫 영수회담에서 언론을 장악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회담 배석자들이 전했습니다. 회담에 배석했던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윤 대통령은 방심위는 독립기관이 아니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언론을 쥐려면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사정기관과 언론을 장악해 초기 90% 지지율을 기록한다고 한들 끝까지 갈 수도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EBS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관련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26일 유 이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의결 전 청문회에 참석하면서 업무 추진비는 직무를 사용했고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해임 추진은 정부가 그간 진행해온 공영방송 경영진 속가내기 하나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짐작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고 동해안 지방은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충북 남부와 전라권 동부 그리고 경상권에서도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부근 바다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1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 주택가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유엔 조사단이 직접 확인했다는 건데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 측 조사를 부인해왔던 러시아와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1월 2일 러시아가 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주도 하르키우시 주택가에 떨어졌습니다. 당시 해당 잔해를 수거해 조사한 우크라이나는 해당 미사일이 북한산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일 등 48개국 외교 장관과 유럽연합이 규탄 성명을 냈지만 정작 거래 당사자인 러시아와 북한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발뺌해왔습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조사단이 해당 미사일 잔해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맞다는 걸 확인했다고 현지시간 29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사단 3명이 이달 초 우크라이나에 방문해 미사일 잔해를 살펴봤고 북한산 화성 11형 계열 미사일에서 나온 것으로 결론 지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조사단은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은 러시아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북한산 무기 거래를 금지한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장 조사를 벌인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오는 30일로 활동이 종료됩니다. 안보리는 앞서 지난달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결정하는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윤 대통령의 한식당 식사비, 영화 관람비 내역 등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도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의 3행정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윤 대통령의 식사비와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대통령실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통령실의 항소를 기각하고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납세자연맹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대통령실은 경호상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했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의 배우자이자 검사장 출신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사기 사건 고액 수임 경위 등에 대해 전관 변호사 감시기구인 법조윤리위원협의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법조윤리협은 6개월간 형사사건을 30건 이상 수임한 변호사를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130여 건을 수임했다고 알려진 이 변호사에 대해 지난 26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하다 검사장 퇴임 이후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로 수사받는 업체 측 수임료 22억 원을 받고 변호를 맡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국내 장애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2023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지난해 5월 말 기준 264만 7천 명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54.3%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05만 8천 원으로 2022년 말 전국 가구 평균의 63.3%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정오 종합뉴스 금호타이어 환인제약 신젠타 코리아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김상우 임현주였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